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안지라. 이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보자면 제일 첫 번째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기름부음을 받고 그 외에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기는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하기 이전에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사울과 더불어 지내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이 시기는 다시 뭐 사실 여러 사건들이 쭉 있는데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담고 있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과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 봐도 전기 때도 다 고난을 만나는 이야기, 후기 때도 다 고난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들어가기 전의 시기가 18장, 19장에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광야 도피 시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길게 본문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18장과 19장,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즉 도피 생활하기 이전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 피해서 목숨을 부지를 했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략결혼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되질 않았죠. 다윗이 자기는 그 딸을 얻어갈 만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내가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결혼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울이 고민하다 결국 그 딸은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딸이 있었죠. 두 번째 딸을 이제 다시 또 사울에게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요. 미갈인데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너 왕의 사위가 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내가 지참금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말 전하는 사람들이 뭐 사울이 뭐 다른 걸 원하지는 않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벗겨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죠. 그리고 200명의 포피를 벗겨와서 결국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도 말씀드리곤 했지만 이것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다윗이 당하는 다른 고난들과 다른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고난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갈과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아니면 왕의 사위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더 좋아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미끼로 작용을 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눈꽃만큼도 난 사울과 엮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건 고난으로 작용할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고난은 어찌 보면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고난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요. 후반부로 넘어가면 다시 세 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세 개의 고난이 그냥 단순하게 뭐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이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다 죽을 지경을 만나는 겁니다. 죽을 상황에 처하는 게 세 번 더 벌어져요. 그 세 번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장소 이동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 사울 앞에 있는 동안 사울이 다시 한 번 더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찍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죽이려고 했던 것을 다윗이 피하죠. 그리고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 다윗이 집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전령들을 그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집을 에워싸 있다가 아침이 돼서 나오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자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 다윗을 창밖으로 내려보내줘서 그래서 다윗이 도망쳐서 살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직장, 여기서도 죽을 지경이었죠. 두 번째는 집, 여기서도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삭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삭밀에게 가서 미주알고주알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다 일러 바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마 등을 토닥여 주겠죠. 그리고 같이 가자 하고서는 라마 나욧으로 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갔다는 걸 누군가가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또 전령들을 보내요. 이번엔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죽이러 갔었던 전령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찬양하고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가요. 자기 자신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울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사울이 길거리를 가면서 예언을 하고 또 사무엘 앞에서도 옷을 벗고 드러누워 있으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사울이 예언을 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놓고 보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옷을 다 입고 예언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언하는 게 옷을 벗어야만 예언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말하자면 정신이 다 나간 거죠.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옷을 다 벗어젖히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모습을 다윗도 쳐다보고 있죠. 아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왔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무장해제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합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 예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예언을 했을까요? 사람마다 다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본문이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과 다윗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옷도 다 벗어젖히고 아마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좀 더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19장까지 나오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도피 생활하기 이전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각각마다 다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난이 세부적으로는 사건만 놓고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고난이 다 죽을 지경이었던 거고요.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 고난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당하기는 했지만 죽을 지경을 만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구원과 은혜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과 은혜는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다윗이 무언가를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령 뒷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피했죠. 그 이후에는 연약한 여자의 손이었던 미갈의 손을 통해서 이 참 여러 명 찾아왔었던 그런 암살자들의 손을 피하게끔 이 가녀린 여자의 손길을 이용하시고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을 원수들이 받게 하는, 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런 방법들,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래서 이 다윗이 이런 시기들을 거치게 돼요. 이게 몇 년이나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되죠. 광야로 가는 건 너무 당하고 있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시기 이전에 당했던 고난들이 갖고 있던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한 너댓가지 다시 한번 더 정돈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다윗이 보통 때가 아니라, 그냥 목동으로 살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걸 쉽게 우리 식으로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목동으로 살 때는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다윗이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부름받은 사람, 직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만 생각해 보자면 참 이 억장이 무너지는 때가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편안했는데, 기도하러 나오기 전엔 편안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부름받은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세리 이 마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보면, 레위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긴 했지만 돈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하죠.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안식일인데 먹을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까불어 먹는, 그러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게 레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생겨난 변화가 무엇이냐?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무엇이냐? 예전에도 손가락질 당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부름받았으면, 직분자가 되었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고 상황이 호전되고 윤택해지고 손가락질 당하다가 칭찬 듣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다윗도 그렇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가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이러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해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 바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곧장 고난을 더 크게 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이 한 번만 당한 게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고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왕이 된 다음에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록했던 내용을 놓고 보면 거의 기록이 없어요.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휘두르고 막 이렇게 좋았던 거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 주안점을 두고 기록한 건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것만 계속 기록을 한다고요. 지금은 광야에 나서기 전이죠. 이때에도 계속 고난 당합니다. 내일 보게 될 광야로 나선 이후에 계속 줄기차게 고난을 당할 겁니다. 계속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이 고난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니까, 다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핏 생각할 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조금 있다 이제 광야로 가면 자기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당하는 고난들은 다 어떤 거냐면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것과 힘 관련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지 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집이 있었는데 사울이 암살자를 보냅니다. 이게 직분 감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도 어려운 일, 집에 앉아있어도 어려운 일, 또 교회 나가서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도 어려운 일, 이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어찌 보면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 계속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종종 어떤 분들은 직분 감당해야만 고난을 당한다. 아닙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나기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성도가 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도 다 주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고난들을 당하는데 사울과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울은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런 일들은 있지만 사울은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못 살게 굴거나 전임자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저항을 하거나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찌 보면 평탄하게 지낸 거예요. 평탄하고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윤택하게만 산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산 게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는 사울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 선택하셨다 버렸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이외를 놓고 보자면 이 사울은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거쳤던 오랫동안에 반복된 죽을 지경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셨던 구원을 항상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죽을 지경을 만난 다윗을 살려주시는 은혜만 베푸실 뿐이지 다윗을 높여주시거나 다윗을 형통케 하시거나 다윗이 윤택함을 누리거나 다윗이 쉽게 왕이 되거나 이런 은혜는 절대로 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는 뭐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걸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살아남았잖아. 너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너는 먹고 사는 걱정은 없잖아. 그래도 너는 사지가 멀쩡하잖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무언가 소망하고 바라볼 미래가 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구원과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어땠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젠장. 내가 살아있다는 것 말고는 도대체 좋은 꼴이 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인데 숨만 쉬고 목숨만 붙어있는 이런 질긴 인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젠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은혜야.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지만 언제 그게 성취가 될지도 모르고 날마다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날을 주실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다윗이 받은 은혜는 제3자가 보면 은혜지만 당사자가 보기에는 아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나는 원망하는 게 너무너무 합당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 그런 분량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행동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나는 그냥 가서 확 죽어버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맞고, 뿐만 아니라 내일은,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가 베풀어 두십니다. 이게 우리가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관련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윗처럼 십수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아 보여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원망이 자꾸만 생겨나도, 아,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직분 주신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을 늘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던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이와 같이 고난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잠시 잠깐 동안 이런 연단의 시간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을 겪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이후에, 만들어주신 이후에 우리가 다 정금같이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